로마서 66번 메시지 하나님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 두 종류의 정죄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정죄가 3장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장, 3장에서 기술된 정죄는 8장 1절 이전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정죄는 또 다른 종류의 정죄, 곧 우리 속에 있는 정죄입니다. 2장, 3장 안에 있는 정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내적 지각이나 의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정죄, 곧 하나님의 법에 따른 정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운 법에 따라 정죄되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정죄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죄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씻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정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2장 3장 안에 있는 정죄와 8장 1절의 정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 안에 있는 정죄는 주관적인 것으로 그것은 우리의 내적 지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른 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8장 1절이 곧바로 7장의 뒤를 잇고 있음을 깨달을 때 분명해집니다. 만일 7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존재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있는 싸움을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기본적인 부분 이상으로 지어졌음을 압니다. 타락의 결과로 우리 존재의 각종 부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7장에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그의 내적인 부분들 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고도 극도로 지키길 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길 갈망합니다. 이처럼 7장 22절에서 바울은 나는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이 부분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움직일 때 또 다른 부분이 싸우려고 일어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부분을 늘 패배시킵니다. 그러므로 7장 23절에서 나의 지체들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싸워 나의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부분은 항상 패배당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부분의 편을 들고 그와 함께 그 다른 부분에 대항해서 서 있을지라도 언제나 패배당하고 싸움에 집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7장 23절에서 바울은 그의 지체들 속에 있는 제위법 안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로가 된다는 것은 가련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날마다 이 제위법에 의해 사로잡혀 갈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거대한 대적들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만 대적들, 예를 들면 우리의 성질 따위에게 사로잡힙니다. 흔히 우리는 성질을 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 제의법에게 사로잡혀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것은 성질 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제의법 안에서 포로가 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 외침은 8장 1절의 정죄와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하나님 앞에 있는 정죄가 아니라 주관적인 우리 속에 있는 정죄입니다. 더욱이 이 정죄는 하나님에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유의 정죄를 체험하는 믿지 않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를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히 당신은 개선하고자 심지어는 온전히 되고자 그리고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로마서 7장에서 기술된 싸움을 일으킵니다. 선을 행하거나 자신을 개선하려고 결심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속에 있는 작은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게 합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이 대적들은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자마자 그 대적들은 일어섭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러므로 나 자신이 노예로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7장의 결론입니다. 이 장 안에서 우리는 주관적인 정죄로부터 구출되는 방법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8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음. 바울은 정죄에 관한 말로 8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나는 여기서의 정죄가 내적인 것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찬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승리의 외침을 갖지 못하니 어찌된 일인가. 그 대신 나는 여전히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8장 1절 안에 있지 않고 7장 24절 안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집회 안에서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승리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8장 1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후에 우리는 다시 패배당하고 또다시 7장 24절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8장 1절의 시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현재 시제이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를 들어 집회 후에 집에 와서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골치 아픈 문제를 내놓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의 상황들 가운데서 8장 1절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에게, 마귀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우에라도 사탄은 거짓말을 할 것이며 우리가 패배당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받지 말고 믿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신 방법. 8장 1절에서 바울이 한 승리의 외침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졌습니다. 2절에서 그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는 계속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에 대하여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어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에 대하여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8장 3절의 죄는 도둑질과 같은 죄짓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물론 도둑질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있는 죄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7장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7장에 의하면 죄가 하나의 인격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사로잡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의인화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5장, 6장, 7장, 8장에 따르면 죄는 다만 어떤 일이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아갈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강력하고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확실히 이 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불리우는 이 인격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를 속이고 사로잡아가고 죽일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죄는 누구입니까?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 안에서 곧 형태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어떤 요소 안에 거주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요소는 바로 사람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와 같이 죄의 거처입니다. 죄는 우리 육신 안에 거주합니다. 더욱이 죄는 사실상 우리 육신과 하나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을 죄의 성육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육신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전에는 어떤 것에 밖에 있던 것이 그것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은 성육신 되시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죄는 우리 육신과 하나 되었고 우리 육신을 죄의 바로 그 화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육신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이처럼 죄가 육신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죄의 육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심지어는 죄를 멸하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을 때 그분을 죄의 육신의 실체가 아닌 죄의 육신의 모양, 곧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죄의 성육신이 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처리하고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3절을 이해하려면 주어와 수로를 동일시해야 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고 수로는 정죄했다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이고 거스려 싸우고 패배시키고 사로잡아가고 죽이는 대적을 정죄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이 죄를 정죄하셨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육신 안에서 정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곧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이 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육신, 곧 영원한 말씀의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3절은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쉼표로 끝납니다. 이것은 4절이 3절의 연속임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책인 동시에 교회 생활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관하여 로마서 8장은 중요합니다. 만일 이 장 안에 계시된 체험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8장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두 세계와 두 영역. 우주 안에는 두 세계와 두 영역, 곧 영적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 안에는 마귀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소극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상을 가졌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그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은 권세를 벗어버리셨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내사 그들을 위해 승리하셨음을 지적합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영적 세계 안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귀들과 악한 천사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그들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좌절되지 않도록 길을 열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정사와 권세들은 패배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계셨음을 가리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분은 장사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악한 천사들은 그리스도가 장사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대적들은 다시 한번 그분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분을 죽음 안에 잡아두고 가두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죽음에게 매여 있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나셨고 하늘들 안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했을 때 그분은 악한 세력들을 벗어버리셨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언급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물질 세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 세계와도 관계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은 주로 물질 세계에 있지 않고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심지어 죄조차도 사실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영적인 것이며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과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능력은 사실 물질 세계에 관계된 것으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죄는 영적인 것이며 오직 영적 능력을 수단으로 해서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능력에 관해서 로마서 8장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함. 8장 4절에서 바울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둘 다를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라는 표현은 물질 세계를 언급하고 영을 따라라는 표현은 영적 세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물질 세계와 관련된 물질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세계와 관련된 영적 부분, 우리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두 세계와 관계된다는 것과 이 세계들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또한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 곧 물질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서, 곧 영적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8장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3절은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둘 다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도록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4절에서 바울이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이루었다고 말함을 주목하십시오. 만약 그가 이루었다고 하는 대신 지켰다고 말했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안에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은 깊고 심오하고 매우 체험적입니다. 충분한 영적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절,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자신의 성육신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죄를 정죄함에 있어서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우리의 행함에 의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